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스가랴서 11장 8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 여기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으리니, 예, 끊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끊고 자르시지 온전한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자르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11장 9절로 가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할 자는 망한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저는 여기에서 스가랴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라키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일부 백성들이 아주 인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십일조마저도 아까워서 바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 짐승을 가져다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소가 있을 때 아이들을 시켜서 성전 제단까지 몰고 가 제물로 잡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동물을 바친 것처럼 행세를 했고, 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자랑하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씀이죠. 말라키의 예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백성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죽여서 사용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그들이 정직을 회복하며 공평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스가랴는 자기가 그 막대기를 자른다고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두시면서 축복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남은 자들을 은혜로 다루셨어요. 여러분 기억되세요? 10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버리시지 않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는 그들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온전함으로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10절 보시죠. 11장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잘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느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긍휼대로 대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 10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리 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폐하시겠다는 뜻인데 왜 그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 언약과 무조건 언약을 그러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조건 언약을 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 언약은 사람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언약은 조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러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어느 날 밤 모임에서 한 젊은 목사와 함께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 부인이 그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녀가 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동적인 일꾼이었으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처음 교회에 나타난 것을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본 겁니다. 아이언 박사는 그날 밤 성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녀는 집회가 끝난 후 화가 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박사가 하는 말이 앉아서 말씀하시죠? 라고 이제 말을 이으면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녀가 자기 아버지가 몇 달 전 중풍에 걸렸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사가 방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녀가 그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째서 박사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다음의 구절을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물었던 것이죠.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행된 수표를 발견하여 그 이름으로 서명하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위조범이 되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녀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구절을 그 여인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당신은 계명을 지켰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분명한 약속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서 장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 확고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죠. 뭐 그건 누구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매기 목사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자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 경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요즘에 저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변증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러한 설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 설교자들이 변증 분야를 맡아준 데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목회 생활을 한 2, 3년 이렇게 할 때는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변증하는 쪽에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찌 보면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LA에 아주 유명한 감리교가 있는데 그 감리교가 유명한 것은 그 교회 그 유명한 설교, 이 밥 슐러 목사님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 밥 슐러가 사용했던 설명이 아주 그 참 의미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밥 슐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뒷마당에 있는 우리에 사자가 한 마리 있다면 이웃집 고양이들로부터 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굳이 보초를 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문만 열어놓으면 사자가 스스로 잘 알아서 자기 몸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주 이 훌륭한 예화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에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열어놓고 말씀이 스스로 증거하도록 했던 것이죠. 저는 이웃집에 있는 고양이가 그 말씀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면 된다고 봅니다. 스가랴는 가련한 양들, 즉 그 남은 자들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선한 목자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계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되실 분이 오실 것이고 그 민족의 대부분은 그 메시아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그 민족이 심판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랍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예언 아니겠습니까? 마태의 기록을 보면 26장 14절 15절인데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은 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응하려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흥미있게 여기서도 뒷받침됨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은삼십의 유다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 내 고가를 삼은지라. 지금 마태복음 27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있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의자기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언은 즉 11장 12절 13절에 인용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참 귀하고 놀랍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 12절에서 한 번 더 적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은 30을 달아서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사용된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13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여기서 준가란 표현은 종종 상당한 가격으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 저는 더 적절한 표현이 환상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이것은 30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격은 참으로 헐값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은 30만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가격입니까? 유다는 그 은 30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의 좀 견해차가 있는데 일부 주석가들은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는 표현은 전대 안에 넣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그 돈을 던졌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실을 삼았으니 라는 이 마태복음 27장 6절로 7절 말씀 기억할 겁니다. 스가랴는 이미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9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갖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